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을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4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순천 광영동 분당 김정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스승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모양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벽장 속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시장에 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너라. 제자가 시장에 나가 먼저 채소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채소 장수가 말했습니다. 예끼 사람아,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나? 갖다 버려. 다음으로는 정육점에 갔습니다.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돼지고기 두어근 값은 쳐주겠소. 이번에는 방앗간에 갔더니 내가 돌을 볼 줄 좀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군. 쌀 한 말 값은 나가겠어.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오는 길에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무심결에 한번 흘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돌을 정밀 감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얼마를 부르든 내가 다 주고 살이다. 이 돌은 사실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희귀한 보석이요. 부르는 게 값이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료들이 너를 돼지고기 두어근이나 쌀 한 말 아니면 하찮은 돌덩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내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다. 너는 너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님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박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사악한 종교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계셨죠.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음 편히 성당에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성당에 간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넘기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일이 되면 아이 좀 더 쉬고 싶은데 하면서 또는 바쁜 다른 일을 한 후에 성당에 가도 늦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어떨 때는 조금 쉬었다가 한 번에 고해 성사 보지 라면서 성당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이사에 참석할 때 보석 하나씩 받는다고 하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미사를 소홀히 여기고 빠뜨릴까요? 우리는 보석보다 존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모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어 우리 안에 오시지요.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마침내는 그 사랑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사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미사에 주일뿐 아니라 매일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달라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조르는 이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과 사랑을 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대로 각자 예수님의 값어치를 매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값어치를 매기는 그 값으로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는 순천 광영동본당 김정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산수동본당 김명철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1분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결합하는 것을 혼인이라 하므로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와는 상반됩니다. 성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초기의 특성, 즉 결합될 때의 마음을 상실하지 말고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고 성전에서도 단일성은 자녀법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가해소성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연법상으로 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일남일녀가 합법적으로 결합하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신령한 줄이 생깁니다. 이것을 혼인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이 풀리지 않는 한 다른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결코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시디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오늘은 뿌끼미라는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 장딱이 꼬끼오 소리로 울어 사람들을 깨운다. 떡방아 찌으러 가자는 말에 이끌려간다. 방아는 디딜방아였다. 방아채는 가운데 쌀개로 가로목을 좌우 홈이 파인 돌기둥 받침대 같은 볼씨에 걸쳐 놓는다. 방아채의 한쪽이 갈라진 부위는 발을 디딜 부위로, 천장 복국에서 내린 줄을 잡아 몸의 중심을 잡고 발로 밟아 내리찢는다. 머리 부위에 공이를 끼운다. 아래에는 돌로 된 절구통 같은 확이 땅에 박혀있다. 발로 밟으면 위로 올라갔던 공이가 발을 떼는 순간 내려와 방아가 확에 가득한 곡식을 찢는다. 디딜 쪽은 두 가닥이어서 오른발이 힘들면 왼발로 교대해가며 발로 쉼없이 밟는다. 공이 쪽 한 사람은 확에 담긴 곡식이 고루 찌어지도록 손으로 뒤집어준다. 이를 깨끼질이라고 한다. 껄끄덩 껄끄덩 디딜 방아질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에 시작한 것이 날이 환해지면 끝났다. 다리 힘이 하나도 없다. 가져간 도구들을 챙겨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라 한다. 솔가지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몇 개 넣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따뜻하게 불을 피우며 앉아있으니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뽑기미를 계라면서 박바가지에 밀가루와 겹가루를 담아준다. 적당히 물을 붓고 찐득하게 갠다. 가마솥에 시루를 앉힐 때 그 틈에 김이 새지 않도록 찐득한 뽑기미를 바른다. 한참 동안 김이 오르도록 불 조절을 하여 떡이 다 되었다. 새벽부터 수고는 했는데 떡 한쪽 못 먹고 배가 고파 솥에 더덕더덕 붙은 뽑기미를 살살 떼었다.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배고픔에 보채는 동생들과 먹은 기억이 났다. 지금은 떡방아를 구경조차 못하지만 방아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방아 확 곁에 앉아서 국물을 우겨넣는 사람이 빗자루나 손으로 곡물을 확에다 쓸어 넣으면 찌꺼라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디딜방아를 밟는 사람은 힘을 주어 방아채 머리를 들어 올리며 방아요 하던 소리가 그립다.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
시살 프랑크 작곡에 예상되는 곡입니다. 생민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크리스 안젤리코스 생명의 양식 세잘 프랑크 작곡의 곡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용옥이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곡이죠. 비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열신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온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 재무장관이자 전 총리인 빌 잉글리시의 경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RNZ 프로그램에서 현재 정부가 놀랍도록 잘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잉글리시 경은 정부가 다소 불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전성이 있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리를 자주 바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럭슨 총리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가 현재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12에서 18개월 안에 호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회복이 느리지만 질 높은 회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잉글리시 경은 주택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줬다며 잘못된 도시 설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주택 분야에서 국가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이나 이민 급증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와 퀸스타운 일대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개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보건기관인 헬스 뉴질랜드 테와투오라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더니든 등 먼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퀸스타운과 와나카, 크롬웰 등지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CT 스캐너 도입을 통한 진단 서비스 강화, 화학요법 같은 암치료 제공, 정신건강, 중독치료 확대, 산전치료 진료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당국은 이 임상 서비스 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보건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 병원 원장이나 신규 병원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인구가 빠르게 늘어왔지만 병상과 응급 인프라가 부족해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계획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탈리티의 최신 페인앤게인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자가 판매자 중 18.2% 투자자 중 22.8%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손실 비율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매매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손실 비중은 최근 몇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경제 전문가 켈빈 데이비스는 이런 손실이 주로 보유기간이 짧은 판매자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을 본 주택의 보유 중간값은 약 4년이지만 수익을 본 매매의 보유기간은 약 9년 반에 달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손실률이 특히 높아 36%가 넘는 아파트가 구매가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의 시장 약세 속에서 2021년 정점에 집을 산 단기 보유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향후 조정이 이어질 경우 손실 사례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즉 공식 현금률을 25베이시스포인트 낮춰 2.2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연속적인 인하 흐름에 이어지는 조치이며 기준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여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경제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가 압력은 목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결정은 크리스천 호크스비 총재가 맡는 마지막 금리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안나 브레만이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소비지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 개편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지역 카운셀을 폐지하고 시장이 포함된 콤바인드 테리토리 보드가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특성과 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 켄터베리 부의장과 일부 지역 시장들은 권한 단순화보다 투명성과 감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리 대표들도 와이탕이 조약 관련 지역 협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새 구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최근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수입과 농업 장비의 유입량 증가로 오클랜드 항구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처리량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분석에서는 이번 회복이 이민이나 주택시장이 아니라 농업 수출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5.3%로 높아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회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체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의 여지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이자가 크게 줄면서 저축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예금 금리는 6%대에서 3.5% 수준, 저축계좌 금리는 2% 이하, 일부는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파이펀즈의 아나 마리에 록리언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예금 실질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옵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상품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목표와 투자 시기간, 위험 선호도에 맞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AS와 커넬 역시 현금 펀드, 관리형 펀드 등 대안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넬은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3%대 금리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체, 주식시장 고점 논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에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셔 펀드는 정기예금은 안정적이고 단기 목표에 적합하지만 관리형 펀드는 변동성이 큰 대신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말고 FOMO로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교장단과 정부가 교육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교육장 협회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장관에게 커리큘럼 개편 속도를 늦추고 티칭 카운슬 개편과 학교들의 조약 의무 삭제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들은 현장의 불만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장관은 현장 방문 결과 새 커리큘럼은 전국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교장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정부는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장들은 새 수학 교육 과정은 내년부터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약 의무 삭제는 중대한 실수, 티칭 카운실 개편은 교사들의 전문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는 권력 장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교장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 77%가 현재 교육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 약 80%가 정부 개편안에 반대했습니다. 지역 교장단은 현장이 전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변화가 너무 많아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교장연맹은 학교들은 일부 과목의 개편 초안을 내년 4월까지 검토해야 하지만 짐과 같은 속도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며 충분한 준비와 전문성 개발 없이 서두르면 교육의 질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가 오다가 저녁때 가서 완화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에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온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개운하게 눈 뜨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수기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최점순 헬레나 자매의 신앙의 거미 열차 함께 하시죠. 들녘에 벚꽃이 휘날리는 계절이다. 시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칠남매 형제들이 문경에 모였다. 문경은 신앙 선조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있으면서 온기를 구업하라 생활했던 곳이다. 교우 집안에서 태어나신 아버님은 어른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셨다. 벽에 걸려있는 손바닥만한 구리 십자가는 조선시대에 외국인 신부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했다. 도회지로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두 도착하고 자매 같은 다섯 동서가 반가운 재회를 했다.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모처럼 한솥밥을 맛있게 먹고 다 함께 성당으로 산책하러 갔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주일이 되면 5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교중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향했다. 아버님은 증조할머니를 파소쿠리에 짊어지고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따라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이 줄을 이었다. 비가 오면 진흙이 검정 고무신에 달라붙어 걸음을 뗄 수 없었고 어느 날엔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르기도 했다. 그렇게 성당에 도착하면 마당 제일 앞자리에 담요를 깔고 증조 할머님을 앉혀드렸다. 아버님은 혹시 빠진 사람이 있나 일일이 확인하셨다. 대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비법이 뭐냐고 동네 사람들이 물으면 아버님은 늘 천주님 덕분이라고 했다. 또 아버님은 탄강촌에 취직하러 온 뜨내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대부도 서주고 영세를 하게 했다. 우리는 시부모님으로부터 겸손하고 성실한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배웠다.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부모 밑에서 성장한 나도 천주교를 좋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신압으로 어릴 적 친정엄마로부터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를 받았던 기억이 내겐 옹이처럼 박혀있다.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박해를 받을수록 신자들은 목숨을 바치고 순교의 꽃을 피운다. 나 역시 엄마의 박해를 받아 신앙의 꽃을 피웠던 걸까?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언덕배기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성탄절에 친구들을 따라 예배당에 가면 돌사탕과 라면 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내가 예배당에 가는 걸 눈감아 주었는데 큰오빠가 결혼한 후에는 집안 분위기가 살벌하게 바뀌었다. 도회지에서 선생을 하던 올케가 열렬한 개신교 신자였는데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문전옥답을 한때기씩 팔아 11조와 감사헌금을 낸 것이다. 후에 탄탄했던 살림살이가 거덜이 나자 올케와 큰오빠는 댁으로 이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는 발을 끊었다. 그때부터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물고 경기를 했다. 이 때려 죽일련, 너 예배당에 또 갈 거야? 대답해! 그때 나는 어려도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서슬퍼렇게 다그쳐도 나는 믿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날벼락이 쳤다. 엄마는 양동이의 얼음물을 내 머리 위에 덮어 씌우고 밖으로 쫓아냈다. 다음 날엔 성경과 찬송가 책을 소주 끓이는 아궁이에 넣어 불살라버렸다. 박해는 시간이 갈수록 모질어져서 나는 동지섯 달 문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손발이 얼면 콩비지로 붓기를 빼야 했다. 엄마와 나는 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졌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엄마는 딸이 예수 귀신에 홀렸다며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바가지를 대문 앞에 엎어놓고 칼을 던졌다.
예수 귀신 썩 물러가라!
사랑이신 주여, 나 오늘도 이렇게 당신께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해요. 또 고마워요. 지친 하루 중에 정결한 주님 보며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음을. 희망이신 주가 나 어릴 적에 십자가 당신 바라보며 약속했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누구 어린 맹세가 이제 당신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리라. 작은 기도에 응답하는 당신의 소리를 내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감사해요. 이젠 세상 비추는 사람들이라 빛을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리. 나 한 걸음씩 내딛는 발자국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길. 난 노래하겠네, 난 기뻐하겠네. 항상 언제까지나 나는 기도하리라. 세상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저 산을 넘어 올려 퍼질 수 있게 노래 기도를 드리리. 주님께 고마워요.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심을.
그런 모진 박해에도 나는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의 주도 아래 남편과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1년 후에 딸이 태어났고 3년 후에는 아들을 낳았다. 1980년 12월 우린 서울로 이사를 했다. 딸이 5살, 아들이 10개월 때였다. 결혼 전에 남편은 군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니 매일 아픈 다리를 붙잡고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보다 못해 가족들이 환경을 좀 바꿔보자고 권유를 했고 서울로 이사를 한 것이다. 우리가 서울로 이사하는 날 시아버지도 그날이 보침을 지고 버스에 올랐다. 우리가 살게 될 동네에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새 알아오셔서 신신당부를 했다.
새아가, 새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저기 산 꼭대기에 성당이 있다고 한다. 아기들 데리고 꼭 찾아가거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 앞날에 축복을 주실 게다.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어느 날 아들은 없고 딸을 걸려서 산꼭대기 성당에 갔더니 웬 무덤이 즐비했다. 71개의 무덤마다 묘비를 세웠는데 영어로 출생지, 나이, 이름, 사망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한참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천주교의 초석을 놓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묘지라고 했다. 평생 한국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곳에 묻혔다고 했다. 서울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이웃들은 시골에서 온 나를 이용하려 들고 새끼밥 먹기 어려운 형편도 아득했다.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돈을 많이 벌어 부귀영화를 꿈꿔볼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긴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향했다. 이국 땅에서 평생을 헌신한 삶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무덤 사이의 자풀을 뽑아주다 보니 나를 괴롭히던 욕망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다. 첫째,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아파트 평수를 늘리느라 부평초처럼 떠돌지 않기로 했다. 그때 나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이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듯이 나 역시 하느님을 믿고 달동네에 눌러 살았다. 그 당시 남편 혼자 벌어오는 수입으론 내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 나는 집에서 인형 눈을 붙이고 전자부품을 끼우고 시장에 물건을 날라주는 일도 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일을 멈추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성당에 갔다. 어린이 미사에 몇 년 다니다가 드디어 딸과 아들이 첫 영성체를 했는데 의젓한 모습을 보니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 노래를 불렀다. 남들 보기에 우리 사는 형편이 즐거울 것도 없는데 말이다. 내가 원래 단순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주님께 의탁하고 나자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본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성령 세미나를 몇 번 받은 후에는 지인의 추천으로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재속 3회원으로 입회를 했다.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여정을 실천하는 프란치스칸이 된 것이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강한 몸이 큰 재산이었다. 매일 제대를 청소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밥을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성당에서 일을 하는 동안 딸과 아들은 성당 마당에서 성직자 묘지 봉분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간식이란 말은 모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달려왔다. 아침에 준비해간 전기밥솥을 꽂아놓고 점심, 저녁을 먹이는 동안 아이들은 첫 영성체를 하고 아들은 복사를 섰다. 긴 복사옷을 입은 채 신부님 뒤를 촐랑촐랑 따르던 아들은 중3 때까지 복사를 서다가 졸업을 했고 한국순교 복자성직수도회 예비신학교에 입학한 뒤엔 전례부에서 봉사를 했다. 나는 40대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은은하게 성경말씀이 들려왔다. 아들이 새벽 미사에서 봉독할 독서를 연습하는 중이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셨던 대목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다. 수십만 개의 별이 한꺼번에 머리 위로 쏟아지고 귀가 뻥 뚫렸다. 배에 수술한 부위가 당겨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질질 끌며 기어가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이 복음 말씀을 평생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동안 잘 지내나 싶더니 여름방학을 앞두고 연극 발표회를 하다가 무대 뒤 난간으로 떨어져 허벅지가 부러졌다는 게 아닌가. 깁스한 다리에 목발을 짚고 신학생 3명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왔다. 그러다가 얼마 후 부러진 다리가 낫지 않은 채로 군대에 입대했다. 고된 훈련을 어떻게 견디는지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는데 기도만이 내 숨통을 틔워주었다. 하지만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서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을 차례로 받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아들은 사제품을 받게 되었다. 동기 사제 26명과 함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다. 주기경님과 주교님들, 수백 명의 선배 신부님들, 새 신부님들의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숙한 사제 서품식을 했다. 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연신 고백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는 전생에 가 나도 쓰고 싶어. 자르리다. 힘을 전생에 다
아들 신부가 첫 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얼굴 한번 볼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들이 있는 성당에 몰래 찾아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미사를 드렸다. 아들이 치마 입은 남자가 되어 수단자락을 휘날리며 열정적으로 강론하는 모습이 마음에 꽂혔다. 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몸과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니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모님이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 불렀던 마니피카시 은은하게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닌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들 신부가 미사 중 기둥 뒤에 숨어있는 나를 본 모양이다.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내게 와서 점심을 사주었다. 밥맛이 꿀맛이었다. 사제 아들을 둔 엄마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자나 깨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아들이 두 번째 부임지에 가 있던 어느 새벽에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어쩐지 불길한 마음에 허둥지둥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신부님 어머님이세요? 신부님이 장례미사를 드리다가 쓰러지셨어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옆에서 남편이 묻는다.
여보, 누구 전화인데 그래?
아니에요. 잘못 걸린 전화예요. 남편을 평소처럼 출근을 시키고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며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다. 모심끼하던 아낙네같이 부스스한 몰골이었다. 병실 문에 걸린 팻말에는 절대 금식, 절대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실눈을 떴다. 괜찮니? 엄마야. 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다.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은 아기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날 이후 사제 성직자들은 많은 신자의 기도로 살아간다는 말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어느덧 사제품을 받은 지 15년. 부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신부의 엄마는 간절히 기도한다.
아.
한편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병이 재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을 갉아먹는 통증에 정신을 놓아버렸는지 온종일 병만 바라보았다. 나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성당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이는 결혼할 때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남편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전쟁 같은 날을 살아왔다. 온몸에 박힌 포탄 파편들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다. 모르핀을 맞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했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때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천주교를 믿는 남자와 결혼한 게 기가 막혀서 연락을 잘 하지 않다가 서울 올라온 이후론 아예 발길을 끄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85살에 비로소 서울에 오셔서 치매 치료를 받게 되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엄마가 천주교 교리를 받는 게 무리인 건 알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서울로 모시고 온 다음 날부터 체중이 85kg인 엄마를 부축하고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1년간 예비자 교리를 하고 드디어 세례식 일주일 전 주모경과 영광송 그리고 엄마의 세례명이 될 마리아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려도 소귀에 경일 끼었다. 본당 신부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이 없었다. 이대로 세례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신부님이 어머님 신앙교리를 잘 시켜드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세례를 주셨다.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셈이다. 그 즈음 밤마다 이런 잠꼬대를 했다. 제 엄마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만 봐도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를 그토록 박해하던 엄마가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체를 모시다니. 성체를 입에 받아 모시고 엄마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다.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다. 몇 년 후 엄마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돌이켜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은 모두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 있었다. 엄마와 남편을 위해 바친 40년의 기도와 미사, 성사, 성체조배는 나를 영성적으로 성장시켰다. 주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내 딸이 엄마인 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 신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사위 사랑은 장모라 했던가. 결혼을 반대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사위는 겪을수록 정감이 간다. 외손주가 연년생으로 3남매나 태어났고 일을 하는 대신에서 내가 손주들을 키웠다. 손자들에게 유아 세례와 첫 영성체를 시키는 일도 내 몫이었다. 불교 신자인 사돈 내외분을 찾아뵙고 손주들이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다. 손주 세 명이 한 번에 유아 세례를 받던 날 그 벅찬 감동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다. 어느덧 큰 손녀딸이 3학년이 되어 첫 영성체를 하고 복사를 섰다. 복사옷을 입고 머리 꽁지를 망으로 씌우니 앙증맞다. 미사 중에 야무지게 종을 땡땡 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글썽거렸다. 오래전에 아들이 복사를 섰던 그날의 설렘과 같았다. 다시 문경의 시아버지 기일로 돌아온다. 시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고택에는 석가래가 나팔을 불고 뒤란에는 파란 이끼가 영토를 넓혔다. 사랑채 방문을 여니 흑백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마당 한쪽 우물을 덮은 뚜껑 위에는 두레박이 주인처럼 덩그러니 입을 벌리고 있다. 목을 쭉 빼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파란 하늘이 통째로 들어앉았다. 시아버지의 휘하에 다섯 동서가 손톱이 빠지도록 밭의 돌을 골라냈던 기억들이 찰랑찰랑 속삭였다. 거미 열차를 타러 온 친척들이 모였다. 고향 방문 기념으로 조카가 문경 석탄 박물관 입장표를 사준 것이다. 배광이의 거미 열차라는 게 다녀서 탄광지하 수백 킬로미터를 구경할 수 있으니 신기하다. 우리 집안의 신앙의 거미 열차 역시 객실을 수없이 늘리며 먼 길을 달려왔다. 주님의 섭리 안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아버지와 칠남매 자식들, 아들, 손주들까지 다섯 세대를 이어왔다. 바통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칙칙폭폭 힘차게 달릴 것이다. 대대로 물려주신 녹슨 구리 십자가는 하느님이 동행하셨다는 증거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만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땅과 만나는 도다. 그 숱한 벽과 지비한 주랑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도다.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가 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는 건 이 반석. 이는 훌륭한 성전의 공간 채우며 미약함에 걷고 있는 우리를 감싸주도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손해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전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정부의 빠른 교육 개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과 통화에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탈리티의 최신 페인앤게인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자가 판매자 중 18.2%, 투자자 중 22.8%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손실 비율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매매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손실 비중은 최근 몇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경제 전문가 켈빈 데이비스는 이러한 손실이 주로 보유기간이 짧은 판매자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을 본 주택의 보유 중간값은 약 4년이지만 수익을 본 매매의 보유기간은 약 9년 반에 달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손실률이 특히 높아 36%가 넘는 아파트가 구매가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데이비스는 현재의 시장 약세 속에서 2021년 정점에 집을 산 단기 보유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며 향후 조정이 이어질 경우 손실 사례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즉 공시금 현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낮춰 2.2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연속적인 인하 흐름에 이어지는 조치이며 기준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여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경제 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가 압력은 목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결정은 크리스천 호크스비 총재가 맡는 마지막 금리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안나 브레만이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소비지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엔젯은행의 수석 경제 전문가 마이크 존슨은 뉴질랜드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장기 모기지 금리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5년 전국 주택 가격이 세 번째 연속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수요 증가에도 충분한 공급이 이를 흡수하며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부동산 자료에서도 이러한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은 낮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매매를 촉진했지만 신규 매물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미판매 주택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수요일 25베이스포인트 중앙금리 인하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 상황이 부진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슨은 특히 장기 금리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정부의 빠른 교육 개혁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 교장단 협의회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장관에게 교육 과정 개편 속도를 늦추고 교사위원회 구조 개편을 철회하며 학교의 와이탕이 조약 의무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장들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개정된 수학 교육 과정을 내년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의 조약, 교사위원회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장관은 교장들의 지지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며 변화는 어렵지만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77%의 교장들이 현 교육 환경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80%는 정부의 최근 조치를 반대했습니다. 오타고, 웰링턴, 로토루아의 교육 리더들은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충분하지 않은 협의와 잦은 정책 변경, 촉박한 일정이 학생 교육을 해치고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재무장관이자 전 총리인 빌 잉글리시 경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아렌젯의 한 프로그램에서 현재 정부가 놀랍도록 잘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잉글리시 경은 정부가 다소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정성이 있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리를 자주 바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러슨 총리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가 현재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12에서 18개월 안에 호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회복이 느리지만 질 높은 회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잉글리시 경은 주택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줬다며 잘못된 도시 설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주택 분야에서 국가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이나 이민 급증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타고와 퀸스타운 일대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보건기관인 헬스 뉴질랜드 테와투오라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더니든 등 먼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퀸스타운과 와나카, 크롬웰 등지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CT 스캐너 도입을 통한 진단 서비스 강화, 화학요법 같은 암치료 제공, 정신건강, 중독치료 확대, 산전진료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당국은 이 임상서비스 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보건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역병원 확장이나 신규 병원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인구가 빠르게 늘어왔지만 병상과 응급 인프라가 부족해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계획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예금, 적금 이자가 크게 줄면서 저축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예금 금리는 6%대에서 3.5% 수준, 저축계좌 금리는 2% 이하, 일부는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바이스 펀드의 아나마리 로이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예금 실질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옵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상품마다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와 투자 기간, 위험 선호도에 맞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AS와 커넬 역시 현금 펀드, 관리형 펀드 등 대안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넬은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3%대 금리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체, 주식시장 고점 논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에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셔 펀드는 정기예금은 안정적이고 단기 목표에 적합하지만 관리형 펀드는 변동성이 큰 대신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말고 FOMO로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요 항만에서 수년 만에 가장 활발한 화물 물동량이 나타나며 경기 회복 신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항만은 지난달 10년 가까이 이어진 최고 수준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기록했으며 자동차와 농기계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타우랑가, 네이피어, 리틀턴 등 다른 주요 항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게러스 키어난 경제 전문가는 이번 회복이 이민이나 주택시장이 아니라 농업 부문과 강한 수출 수익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체감할 수 있는 회복까지는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업 리더들은 뉴질랜드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뉴질랜드의 국제적 신뢰가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실업률은 5.3%까지 올라갔고 구인 공고는 줄고 있으며 지역사회단체들은 지역 수요 증가와 청년층의 낮은 경제적 기대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내일 발표될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가운데 나왔으며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시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키위세이버 납입률을 12%로 올리려는 방안이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금융 전문가 아론 길버트 교수는 현재 납입률이 낮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전체 국민의 26%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입자의 약 41%가 납입을 중단한 상태이며 재정난 인출과 납입 중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제도에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에도 드러납니다. 총액 보수 계약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사실상 본인 부담금과 고용주 부담금 모두 떠안게 돼 납입률이 12%로 오를 경우 저소득 근로자는 연간 최대 $4,800의 실수령의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키위세이버는 최소 3%를 내지 못하면 고용주 부담금과 정부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는 올 오어 나싱 구조여서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불평등 해소, 고용주 규정, 성별 격차, 의무화 여부 등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보험료가 연간 160억 달러를 넘어서며 가파르게 오르자 국민들이 보험 가입을 줄이거나 아예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컨슈머 엔젯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 해지 비율은 2022년 7%에서 지난해 17%로 급등했습니다. 이따른 극한 기상현상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위험 부담도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보험협회 자료에서는 뉴질랜드의 전체 보험 지출이 2020년 69억 달러에서 2023년 10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건강, 생명보험 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1년 사이 거의 20% 오르고 15년 기준으로는 200%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민이 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보험 수준이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사이에서는 높은 갱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을 해지하고 직접 돈을 적립하는 셀프 보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여행 같은 고위험 분야는 스스로 부담하기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 개편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지역 카운셀을 폐지하고 시장이 포함된 컴바인드 테라토리 보드가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특성과 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 캔터버리 부의장과 일부 지역 시장들은 권한 단순화보다 투명성과 감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리 대표들도 와이탕이 조약 관련 지역 협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새 구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렌제 조사 결과 뉴질랜드 석유 가스 업계가 시추 규제 완화와 해상 탐사 금지 해제를 위해 2년에 걸쳐 로비를 벌이는 동안 정부의 입법 초안에 광범위하게 내부 접근 권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OMV, 토드 에너지, 메산엑스 등 주요 업체들은 셰인 존스 자원부 장관과 수차례 만나 비공개 업데이트를 받았고 일반 공개나 내각 보고 이전에 정책 초안의 의견까지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투이 유전 붕괴 이후 도입된 노동당 정부의 해체 비용 책임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했고 일부 내용은 실제로 반영돼 기업의 책임 범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최종 법안에는 해상 탐사 금지 폐지와 함께 기존의 자동 추적 책임을 장관 재량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와 환경단체, 야당은 산업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과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존스 장관은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협의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간격으로 양국 정상과 차례로 통화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세 나라가 공식 발표한 두 건의 통화 내용에 중일 갈등에 관한 직접 언급은 당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쿠에서 중재를 시도했거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것만은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내년 4월 방중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 위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중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대만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갖는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SNS 글에는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에 대한 거론이 없었지만 중국 측 보도를 보면 최소한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도 핵심 정신을 계속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벨라루스 외무부 공동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앵커리지 정신과 문서가 핵심 조항에서 제거됐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마련한 평화 구상안이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의 핵심 조항이 앵커리지에서 도출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며 이들 원칙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반영돼 있고 우리는 이를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계획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군 규모도 60만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유럽 측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는 기관도 등장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비상기업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0.219%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로 저조했습니다.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속에서도 수출 호조 덕분에 0.675%로 비교적 선방에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라왔고 이런 성장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은이 오는 27일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2% 중반대에 가까운 고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이 각각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전망치입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언급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7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2원 0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5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다가 점점 완화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서미 커뮤니티 센터 20 폰서미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헤렌스빌 AMP의 쇼그란드에서 열리는 정기 행사입니다. 이 마켓은 활기차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다양한 상점과 라이브 음악, 어린이를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이나 머리 닦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식물, 수제 음식 및 저장식품, 핸드메이드 공예품, 선물용품, 수집용 중고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집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무료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함께 모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한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시간은 1년 내내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11월 29일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 상디레암에서 있습니다. 무료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블록 쌓기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만들고 만든 것을 또한 발견해볼 수 있습니다. 5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매주 일요일인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앱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195 마룬카 로드 앱섬에서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1시간 요가 수업으로 모든 연령, 청소년 및 성인을 환영합니다. 조용한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앉아도 괜찮습니다. 지참물은 개인 요가 매트와 스트랩, 수건, 쿠션, 물병 등 원하시는 도구를 사용 가능합니다. 11월 27일, 12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1월 29일,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